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부터 목사님께서 이제 소개시켜 주신 대로 바울서신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바울서신이 쓰여진 시간순으로 나열했을 때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뒤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리몬서, 그리고 데모데 전서, 디도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까지 이어지는데요. 앞으로 약 6개월 동안 전체 부목사님들께서 돌아가면서 바울서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저와 이제 안정식 목사님께서 이 서신을 두 개의 큰 주제로 나뉘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각각 저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안정식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방문했었던 갈라디아에 보낸 서신입니다. 관련 이야기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중요한 서신을 깊은 아픔과 절망 속에서 썼습니다. 배경을 알면 그럴만도 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유대인의 메시아 운동이었지만 그 대상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였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을 넘어 전파되어 갔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던 당시 이 예수 운동에는 많은 수의 유대인들만큼이나 많은 이방인들도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큰 논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들은 토라의 계명인 남성의 할례라던가 유대 음식법 코셔 그리고 안식법 관습 등등을 지킴으로써 이방 민족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방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 외에도 토라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일부 열심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 지방에까지 내려가서 찾아가서 그런 사상을 전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전에 가르쳤던 것을 부정하면서 모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그것을 따랐고 이를 알게 된 바울은 마음이 무너지고 화가 나서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역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정말 매일같이 한결같이 더웠던 그런 무더운 날씨도 아니었고요. 내 마음처럼 표현이 안 돼서 그 언어 때문에 자주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것은 바로 그들의 현지인들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것은 순수한 그들의 문화이고 어떤 것은 문화라 불리는 아니 문화의 옷을 입은 죄인지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그들의 문화는 최대한 존중해가면서 이렇게 지켜 세우고 받아들이는 반면에 죄는 틀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선교사였던 바울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심히 있어 갈라디아에까지 와서 자신들의 소위 그 복음을 전했던 이 소위 선교사들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화까지도 강요했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아예 부정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1세기 유대인들이 그 구약 성경을 근거로 형성한 언약적 체계를 저희가 옛것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한다면 이 바울의 그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실제로 그 성취하신 것을 새것이라고 부를 때 이 바울이 반대파인 이 그 교사들은 옛것과 새것을 동시에 취하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반대파들 더러 1장 7절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케 하는 자들, 또 5장 10절에서는 요동케 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켜 다른 복음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갈라디아인들 중에서는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지는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할례를 받으십시오. 혹은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 교사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플러스 알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래전 한 신약학자의 해석을 빌려서 이 본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이 교사들은 복음의 핵심에 있어서 아래 세 가지 단계로 된 순서가 매우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단계입니다. 이 교사들은 아래와 같이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 번째는 최대한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최대한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바울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 이슈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도 아닙니다. 이 두 그룹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이 교사들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사들의 말처럼, 그리고 일반적인 종교적인 접근으로는 내가 순종한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순종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르친 이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순종을 한다. 다른 점 발견하셨나요? 저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을 해왔을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야. 아니면 그와 반대로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고 사랑을 받았기에 그러므로 나는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한다. 이 둘은 순서가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순서가 어떻든지 간에 실제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나 이웃을 섬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우리의 마음속 그 순종의 동기가 전혀 다르고 주변에 전혀 다른 영향력을 끼칠 것이며 전혀 다른 열매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첫 번째 방식인 내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의 신앙생활은 늘 불안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 순종이 부족하진 않을까? 더 해야 하나? 더 섬겨야 하나? 혹시 아직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또한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웃을 섬기더라도 누구를 위해 하죠? 물론 섬기는 사람을 위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왜? 내가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잘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불안함 속에서 섬기며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섬기게 됩니다. 종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순종함은 내가 이미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I'm secure. 나는 안전하다. 라고 한다면 만약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라 함을 인정받았고 치밀한 교제 속에 있고 영원한 천국도 약속받았다고 한다면 나의 순종의 삶은 기쁨 있고 감사함 있고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여전히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지만 마음가짐은 기쁨, 감사, 자유,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섬기더라도 이제는 나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닌 그 섬기는 대상들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섬기는 것, 그 관심이 온전히 이제는 내가 아닌 그 상대방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목적이 이끄는 섬김이 아니라 Amazing Grace,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생을 찾아서 하게도 되고요, 고생은 낙이다 라고 고백도 하게 됩니다. 아멘. 차이가 참 크죠. 교사들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이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떤 복음을 받아들여지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사실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란히 앉아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웃을 섬기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바울과 그 교사들도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듯이 나란히 앉아있는 그 두 사람도 예수님을 모두 믿고 있기 때문이죠. 모두 비슷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이유로, 전혀 다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남아에서 장기로 이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보통은 각 가정마다 이제 도우미며 이렇게 기사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인건비가 싸기도 하고 또한 현지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지인들을 그렇게 고용을 해주는 게 거기에서는 이제 미덕으로 또 간주되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제 현지인 싱글맘 어떤 아주머니를 한 분을 고용을 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딸 한 명이 있어서 이제 학교를 마치면 저희 집으로 이제 자주 놀러 와서 저희 딸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눈빛을, 그 딸 아이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눈빛이었냐면요, 함께 저희 집 안에서 뛰어놀거나 할 때면 저희 딸들은 자기 집이라는 그것 안정감 때문에, 우리 아빠 집, 우리 엄마 집이라는 그 안정감 때문에 저희 부모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고요, 마음대로 뛰어놀고 만지고 이방 저방 뛰어다니고 심지어 제가 아끼는 물건을 깨뜨리고 또 전혀 개의치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의 딸은 항상 함께 놀면서도 그 머루알 같은 그 큰 눈으로 순간순간 제 눈치를 보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렇게 뛰어다녀도 되는지, 이렇게 소리 질러도 되는지, 이것은 만져도 되는지, 지금 내가 혹시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 방은 들어가도 되는지. 저희 딸과는 참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도 제 딸이었다면 그런 눈치는 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기독교를 굳이 종교로 묘사한다면 기독교는 종의 종교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종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전에는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묵인해왔던 자신들의 죄와 추악한 실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주는 어떤 엄격한 선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해 죄로 인한 형벌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나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바라볼 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도 않았고 우리 죄를 해결하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자유를 무시하고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특정 민족에게만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호랑이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건 진짜 호랑이가 아니라 종이로 만든 호랑이야 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이 호랑이 앞에서 떨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이 바울로부터 처음 들었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도 믿음에 근거하여 올바른 관계를 맺으실 거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을 가진 자더러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보시면 게바가 그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어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면서 이제 꾸짖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저 예루살렘에서 온 보수적인 사람들을 보자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것들을 복음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그 지식을, 그 복음에 대한 알물, 그 상황 속에서 삶에 적용하는 데 실패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 좋은 소식을
하나님을 알기 위한 어떤 기초 지식 아니면 입문 지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방금 그 본문에서 사도였던 베드로도 복음을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칫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율법 아래 속하는 것은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옛 삶으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고 나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보임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종노릇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